어떤 깊은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이 할머니의 집으로 심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루에 앉아서, 이 할머님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인데 마루에 앉아서 그냥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셨대요. 근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원래 가사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셨냐면, 믿는 사람들은 군병이 같으니 앞서가신 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저기 할머님, 왜 믿는 사람은 군병 같으니라는 그 노래를 믿는 사람들이 군병이 같아서 앞서가신 쥐를 따라가자고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는 쥐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부른다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서 그 48장 그 21절, 특별히 그 위에서부터 한 18절부터 밑에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중에서도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만 딱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딱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실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지나가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름 인해서 시험에 든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됩니다. 이 목마름이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좀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백성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평하고 있었고 인내하지 못했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결국 원망 속에서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모세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우리를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죽이려거든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였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원망 속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불평이었고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물 내놓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는 배째라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신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웃기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보시면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3일 동안 찬양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런데 좀 며칠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아닌가를 시험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내어주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안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주어진 모세의 신명기 6장, 9장, 33장에 보시면 똑같이 세 군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똑같은 믿음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은요, 모세를 돌로 쳐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물이 없는 사막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가 돌을 맞아 죽기 전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형통하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모자른 가운데에서 갈급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제때에 물을 갈라주시고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깨달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이렇게 악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사한테 딱꾹질 멈추는 약을 좀 달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찾는 척하다 갑자기 앞에 있는 남자의 뺨을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더니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약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딱꾹질 끝이었죠.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약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기 약이 필요한 건 제가 아니고 제 아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이 약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 이러한 그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이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기적을 행하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기적을 행하던 지팡이 들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거라. 나도 그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면하여 마주서리라. 그러면 너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을 얻으려면요, 적어도 이렇게 깊숙한 계곡이나 뭐 진흙, 축축한 진흙 같은 데 가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반석 위에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올라가면 물이 나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정말 물을 찾기 원하신다면 계곡이나 아니면 정말 축축한 땅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적어도 물이 흐르는 몰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아시는 분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안테나 같은 물 찾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찾아서 모래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으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방법 정말 우리가 상식적이고 당연한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신앙도 잊어버릴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나 소금의 역할도 빛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물을 찾아서 어떤 골짜기나 정말 진흙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한 바위에서 나온 샘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갈급함에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그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샘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인 레바이들은 이 장면을 이 바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바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마다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저기 무슨 뭐로 정수기처럼 그 뚝 때리면 물이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바위가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선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이 세상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깨뜨려진 바위 사이로 쏟아 나오는 물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은혜의 생수가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갈급함을 잠깐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 잠깐 해결한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마른 영혼에서, 그 메마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사막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쫓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돌이켜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에 대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1세대가 40년 동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매일 그들은 장례를 치러야 됐을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왜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여러분 시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목마르다면, 정말 갈급하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살 방법이 막연하니까 그냥 밤에 남자들 앞에서 정말 옷을 벗으면서 춤추는 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어렸을 적에 그녀가 들은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난 생활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코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만큼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곳을 떠나서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허한 삶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때부터 그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나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도 당할 수 있고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좀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메말라 있는지, 얼마만큼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갈급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러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